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4개국 정상들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어제 데발치에프에서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병사 8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은 11일 저녁부터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새로운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에 돌입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15일이어서 이번 교전으로 합의가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개국 정상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휴전 협정이 당사국 모두의 영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찬성 93표, 반대 5표의 압도적 지지로 인준했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다음 주 취임식을 갖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 한 해 6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국 국방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터 신임 국방장관은 정부기관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국방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 국방무기 체계와 예산, 국제 군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특히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간 기업과 조직, 정부기관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서부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이버 안보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소니 영화사를 비롯해 미국 내 금융사와 건강보험사, 대형 유통사,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받은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 당국자들과 국제채권단 대표들이 오늘 그리스에 대한 채무 삭감과 긴축규정 완화 문제를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긴축정책을 끝내려는 그리스 정부와 3천억 달러 구제자금 지원 조건 변경에 반대하는 유럽의 단호한 입장 사이에서 절충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그리스 새 좌파 정부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해 유로존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3대 채권단 대표들을 만나도록 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입장차가 뚜렷한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에 수개월간의 임시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임금과 연금 삭감, 세금 인상을 강제하는 긴축 조건을 바꾸기 위한 재협상도 원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오늘 인접국 차드를 공격해 적어도 5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차드 보안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차드 보안 관리들은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차드 호수 인접 마을을 공격했지만 정부군이 곧바로 출동해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코하람이 차드 영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서 오늘 아침 열차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는 아네칼 인근 지역에서 방갈로어 에르나쿨람 도시 간 고속열차의 객실 내량이 탈선하면서 빚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미국 상원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활발히 최고위급 정치 대화를 하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북러 밀착 움직임 배경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보내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대신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상당히 러시아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끼고 기온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경량화, 무인화된 첨단 무장 장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노동당 창건과 광복절 70주년 경축 행사에 소형 핵탄두 미사일 등을 선보일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국 회의를 열고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입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진흥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북한 노동당은 또 당창건 70돌 경축일을 맞아 육군, 해군, 항공과 반항공군 그리고 전략군 장병들의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 시위를 성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이나 또는 8월 15일 광복절 70주년 행사 때 첨단 무기들을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는 평상시 북한의 국가정책이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회의라며 이번 결정은 김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언급한 첨단 무기 개발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실험을 거치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첨단과학 무기들을 분열 형식으로 해서 선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당 정치국 결정이 강조한 정밀화와 경량화가 타격 정밀도를 높인 미사일과 핵탄두의 소형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개발을 끝내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케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하고 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발사 실험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 부 박사는 또 당 정치국 결정 문안에 들어있는 무인화는 무인기의 개발을, 진흥화는 사이버 전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그 비대칭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분야로 노력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첨단 무기 개발 결정은 대내적으로는 비록 경제가 쪼들려도 강성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다방면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지난 10일 열렸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북한의 중요한 정책과 인사 문제 등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권 4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이 집단 지도 체제의 모양새를 갖춰 정당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70돌과 조국해방 70돌을 당의 영도에 따라 선군조선의 대경사로 맞이하는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자주통일과 대외관계의 확대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 훌륭히 꾸리고 동상도 정중히 모시기로 하는 등 우상화 작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과 농업 생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와 주요 안건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부에 심을 실었던 아버지 김정일 정권이 정치국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원래 공산당 체제는 정치국을 통해 통치해 왔다면서 정치국 회의의 부활은 김정은 지도부가 집단 지도체제의 모양새를 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어떤 임치가 아닌 제도적인 통치를 한다.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국이라는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장성택 숙청도 그 정치국 회의에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죠. 독재가 아니라 시스템화된 정치를 한다. 이게 이제 정치국이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지구라는 거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에게 현재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번 회의가 당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인 정치국 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천명하는 자리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망 3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대 수령들의 의존에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고 안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당면한 과제들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기의 카리스마, 소위 자기의 리더십에 대한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선대 수령들을 불러오고 수령들의 기대와 동시에 결국은 이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몸부림,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정책 과제들을 당이라는 최고 어떤 영도기구의 핵심적인 정책 결정 단위인 정치국회의를 통해서 과제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 박사는 북한 정권이 광복 70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회의는 권력의 안정화를 위한 내부 결속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실적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상원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공식 취임하는 카터 장관은 과거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에 정통하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은 12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찬성 93표, 반대 5표의 압도적 지지로 인준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현안에서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카터 지명자를 압도적으로 인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10일 카터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다음 주 취임식을 갖고 척 케이글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 한 해 6천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국 국방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카터 신임 국방장관은 학계와 관계에서 오랫동안 국방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 국방무기체계와 예산, 국제군사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입니다. 명문 하버드대학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부장관을 지내는 등 국방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한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06년에 주장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론입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페리 전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이 미사일 기지 선제 타격 의지를 북한 정권에 분명히 과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강한 대북관은 지난 2003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선언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언급한 발언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옛 소련의 체르노빌처럼 심각한 방사능 노출을 야기하지 않고 영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능력이 있고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반발할 경우 몇 주 안에 북한 군과 정권을 파괴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속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개혁 개방이나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외부 세계의 적대적인 주체 사상을 기조로 삼고 내부적으로는 압제 정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편입하라는 구호는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카터 지명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 핵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금지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011년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미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카터 장관이 지난해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장관으로 일한 점을 들어 기존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의 6.1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6.1제 통일부 장관은 13일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주최한 특강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난 2년 동안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당국 간 대화가 부족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끊임없는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아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그럼에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24 제재 조치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와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과 같은 남북 간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유 장관은 비록 만나서 싸우더라도 만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단이 없다며 만일 북한이 지금처럼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장관은 그러나 북한에 무엇인가를 주거나 양보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과정에 남북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남북러 협력 사업에 이어 계기가 된다면 남북 중 협력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변국들이 실제로 이득을 보고 체감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고위급 정치 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12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북러 관계의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올해가 북러 우정의 해로 지정돼 다양한 기념 행사가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최고위급과 고위급 정치 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난해 11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양국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하다며 이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특히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러시아 자본과 상품이 북한 광물 자원에 투입되는 형식의 교역과 투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가 남북러 삼각경제협력 역시 희망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전기 천연가스 공급 사업과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일 북러 친선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5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축전에서 올해 북러 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또 올해 광복 70주년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맞는다며 북러 관계에서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지금 보도해 드린 바와 같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 최근 들어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적 이해 득실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두 나라의 밀착 배경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움직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이제 협력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시작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최용례가 이제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을 만났죠. 뭐 예. 거기서 뭐 또 양국 간의 뭐 정상회담도 한번 2차적으로 논의가 되어졌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북러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긴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리수용 뭐 외무상도 러시아의 전면적인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 러시아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우정의 해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러시아 군 총참모장이 뭐 북한 등과 합동 군사 훈련 이런 것도 좀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군사적인 어떤 협력 부분도 지금 양국 간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기업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런 점을 보더라도 상당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밀접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아, 또 하나 이제 올해 그 김정은과 또 외국 수방과의 연합장 교류 소식을 이제 북한 내 언론 매체에서 전달했는데
네.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중국이 항상 먼저 호명되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앞서가지고 먼저 호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러시아의 친선을 상당히 올 들어가지고 유독히 좀 부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며칠 전이었죠. 그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은 지난 그 10일자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유럽 사이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좀 팽팽한 긴장 대립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우크라이나 총리가 뭐 역사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왜곡된 역사를 얘기했다. 오히려 그 러시아의 그것이 맞다. 또 러시아의 격분을 자아냈다.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근 이제 그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대신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상당히 러시아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이 최고위급 교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시원한 응답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최룡해가 이제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을 타진했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올 5월 달에 이제 전승 그 기념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에는 뭐 많은 국가들 정상을 초청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금 초청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러시아 관련 그 외교부에서 김정은이 어떤 참석을 하긴 했다. 뭐 이런 그 발언까지 나오고 했는데요.
네.
북한도 기본적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구체적으로 5월 달이 됐을 때 정말 그 김정은이 갈지 안 갈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그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중국이 북한이 어떤 그 동맹 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이제 사실은 관례, 정상적인 관례였는데 그것이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북한이 이 사실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 북중 관계 또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와의 어떤 정상회담을 우선 좀 타진해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걸 통해서 좀 국제사회의 고립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을 가지고 이게 단독 정상회담 1대1로 만난다는 거 이것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승전 기념 행사를 이제 명분으로 해서 다자간의 어떤 정상들 모임 여기에 김정은을 이제 초청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속내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보다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이제 그 참석 여부는 지금은 간다라고 했지만은 아직 그 완전히 확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잠시 그 유보를 하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여지를 두면서 계속 그 중국의 어떤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이유로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을 꼽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자, 이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특히 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러시아 입장에서 적극 두둔한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러시아와 북한이 좀 공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네.
이제 미국과의 어떤 대립 구도에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 냉전 시기에는 북소련이 상당히 그 북한이 절대적인 영향,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네.
냉전 해체 이후에는 이 러시아가 사실 한반도 문제에서 좀 소외되었죠. 제3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러시아도 뭐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한번 의도함으로써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로 있기 때문에 좀 양국 간의 외교적인 어떤 지금 이익이 좀 맞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북나라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좀 밀접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미국, 일본 또 그리고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냉전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탈냉전 이후의 국제사회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뭐 국교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냉전 구도의 해결은 좀 우리가 좀 비다기 힘들다. 또 하나 북한 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국제사회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물론 이제 그 핵무기로 국제사회에 어떤 그 위협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북한이 그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뭐 과거 냉전 구도와 같은 특히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구도로 하기에는 북한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냉전 구도가 다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쉽게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그런 대립 구도에 북한과 공동 보조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약간은 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좀 그 약간은 긴장, 대립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과거의 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국제사회 구도로 간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북한과 러시아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나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특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 얻을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이제 좀 또 실용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뭔가 좀 경제 지원과 협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를 갖고 있죠.
네.
그러나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또 최근에 그 국제사회에서 뭐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아주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나 협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좀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5만 톤의 그 뭐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던 사례는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어떤 좀 소소한 지원이나 이런 건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지금 타개하고자 하는 경제 개발이나 아니면 좀 대규모 경제 뭐 개발구 특히 이제 19개 경제 개발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외부로부터 얻는데 러시아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부터 실제 북한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네.
대신에 지금 하나의 그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낮은 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철도 연결을 작년에 했습니다.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남한이 좀 지금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남북러 사이에 좀 간접적인 삼각 뭐 경제 교류나 협력 이런 부분의 어떤 그 가능성 여지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북한과 러시아 양자국 사이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핵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걸림돌로 작용을 할까요? 핵 문제가.
이게 아마 가장 사실 큰 문제죠. 그래서 뭐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북핵 문제가 지금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러시아도 오히려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이 오히려 러시아로서는 더 큰 부담을 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사실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를 빼고 남북한을 빼고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중국이 그동안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좀 후견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와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과거 중국이 했던 역할을 러시아가 맡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과연 그 러시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는가. 그거는 너무 큰 부담을 러시아가 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지금 이제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와 좀 밀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의 대외 무역이 규모는 작지만은 90% 이상을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과연 그 북러 관계가 북중 관계를 대체할 만큼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좀 용인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은 이 미국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네.
사실 미국도 북러 관계가 밀접해져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 문제까지 안으면서 관계를 강화할 정도로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그 양자 간의 관계를 확대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짊어져야 할 그 국제사회 부담, 특히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가 또 북한과 같이 안고 가야 된다. 이런 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러 관계도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근 다방면에서 관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의도와 양국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갖고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특별히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비공식 협의를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한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강성남 보위부 국장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측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거듭 요구했지만 북한은 새 정보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속기관인 보위부 간부가 비공식 협의에 나온 만큼 북한 측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일본과의 협의에 응해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협상 채널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비공식 협의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이 신속히 조사를 끝내 정직하게 일본 측에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해 특별조사위원회 측으로부터 재조사 진행 상황을 듣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조속히 조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의 1차 조사 결과 통보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었지만 조사 내용과 대북 제재 추가 해제에 관한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북일 합의에 따라 지난해 7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에 착수했으며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 북한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달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신형 여객기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새 비행기 인수와 여객기 실태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안토노프사는 북한의 새로운 여객기인 안토노프 AN-148 한 대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전문가들이 새 여객기 인수를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며 지난 1월 말로 여객기 인수를 위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토노프사는 그러면서 이달 중에 고려항공에 새 여객기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N-148은 최대 85명의 승객을 태우고 2,100km에서 4,400km를 운항할 수 있는 중단거리 여객기입니다. 지난 2004년에 시험비행을 마쳤고 2009년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한 신형 여객기로 대당 가격은 2,4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입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0년 7월에 안토노프에 AN-148 여객기 두 대를 주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가 지난 2013년 2월에 고려항공에 인도됐고 나머지 한 대가 이번 달에 인도되는 겁니다. 고려항공은 이보다 앞서 러시아의 투폴레프사가 제작한 신형 여객기 TU-204를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한 대씩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고려항공의 나머지 여객기들은 평균 제작 연도가 30년이 넘는 낙후된 기종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 자국 영공 내 운항 중인 고려항공 여객기 가운데 러시아의 투폴레프사가 제작한 TU-154 두 대와 TU-134 두 대, 러시아 항공설계국 일류신이 개발한 IL-62M 두 대 등 모두 6대에 대해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고려항공 여객기는 TU-204 두 대와 AN-148 한 대 등 3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에 역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을 작성하면서 고려항공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 역내 운항을 금지하다가 북한이 러시아에서 TU-204 두 대를 도입한 이후인 2010년 3월에 이 항공기 두 대 안에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새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진 가운데 이 국민 여론조사에 관한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으로 여야 측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국무총리 임면 동의안 처리가 16일 월요일로 미루어졌었는데요. 오늘 아침 야당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하자고 다시 제안을 한 겁니다. 야당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덧붙이긴 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황당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 논의를 무시한 채 임명동의안 처리를 여론조사에 붙이자고 하는 것은 책임정치 포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여당 쪽 의원들이 반발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16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말을 바꾸는 것이 유감이라는 겁니다. 입법과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을 흔드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예정대로 16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16일까지 임명동의안 표결을 연기한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대통령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다음과 네이버 등 한국의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관련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낙마 의견도 있고요. 총리를 여론조사로 뽑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폐기하라는 소수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오늘 한국의 대표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인 지난 10일에서 12일에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응답자의 41%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요. 적합하다는 응답은 29%, 30%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어제 서울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 북쪽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사자 방사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년 경력의 사육사 52살 김모 씨가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네, 참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숨진 사육사가 사자들이 격리된 내실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방사장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사장과 격리실 안에 그 CCTV 화면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사자 등 맹수를 상대로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실시하고 있는 그 맹수 야성 살리기 훈련인 동물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숨진 사육사가 청소를 위해서 방사장에 들어갔고 방사장과 격리실을 연결했던 두 개의 내실문 가운데 한 개가 닫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 네.
사육사는 방사장에 들어간 지 1분 후에 사자 두 마리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고 소방점검을 위해서 방사장에 들은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몇 년 전에도 동물원 사육사가 맹수에 의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입니다. 2013년 서울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3년생 시베리안 호랑이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맹수 관리와 사육사에 대한 안전 규칙 등이 정비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어제 사고 동물원은 서울 지역의 조리독감 발생으로 임시 휴장한 상태였고 평소 2인 1조로 움직이던 사육사 중에 한 사람이 어제가 휴무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네.
숨진 사육사가 혼자 방사장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북한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 초등학교에서 오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이 학교의 졸업생은 모두 4명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파주시장, 공동경비구역 미군 대대장, 마을 이장과 주민 200여 명의 인사가 이들의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성동 초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서부 비무장 지대 안에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한국의 최북단에 자리한 학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 운동장이나 옥상에 올라가면은 임진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 기정동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요. 이 학교가 세워진 거는 1954년이고요. 마을에서 운영했던 간이 학교를 출발해서 정식 인가를 받았는데 분단의 시련과 통일의 염원을 안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학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운영되려면 어린이들이 있어야 할 텐데 졸업생이 4명인 것을 보면 이 학생 수에 어려움이 있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한때는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데
네.
학교 갈 즈음이 되면은 이 마을 아이들이 거의 인근 도시로 나가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교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시설에 투자를 하고 또 영어와 컴퓨터 교육 등을 특화시키면서 인근에 있는 파주와 문산에서 통학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받았는데 너무 많아서 선발을 해야 될 정도가 됐던 겁니다.
아.
오늘 46회 졸업식이었는데 참석한 전교생은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모두 34명입니다. 선생님은 21분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어 교육의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군들, 또 한국군, 미군, 유엔군 인사들이 이 특별한 학교의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ISIL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캠벨 대장이 출석한 가운데 아프간 상황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캠벨 사령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미군의 철군 시기와 관련해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미군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미군 철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내년 말까지 미국 대사관 보안 지원 등 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전 철군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미군의 전투 임무 종료를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9.11 테러 직후 시작됐던 아프간 전쟁이 13년 만에 끝났음을 선언했는데요. 현재는 아프간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 만 명 정도의 병력이 남아있고 현재 이제 만 명 정도의 병력을 올해 말까지 5,500명으로 줄이고 내년 말까지는 완전 철수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철군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캠벨 사령관은요 어제 청문회에서 2016년 말로 정한 완전 철수 시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단계별 철군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상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내년 말까지 완전 철군은 하되 현재 계획보다는 더 많은 병력을 과정에서 더 많은 지역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프간 정부가 미군의 철군 시기와 관련해서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죠?
그렇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다고 어제 캠벨 사령관이 밝혔는데요. 아프간에서는 미군 철수로 생긴 공백을 틈타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나 기존의 탈레반,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주재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요, 가니 대통령이 최근에 아프간을 방문한 의회 대표단에게도 미군의 현 철군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아프간 안보 상황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맥케인 위원장은 또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미군의 철수 계획이 아프간의 지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안보 공백을 틈타서 ISIL이 득세한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아프간에서도 테러 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재앙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근에 미국의 전직 관리들도 비슷한 우려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이언 크로커 전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는요.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 아프간 정부를 지원하고 적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미군이 적정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전 미 중부군 사령관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프간에 2만 명 정도의 미군 병력이 잔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매티스 전 사령관의 말대로 2만 명의 병력을 잔류한다면 현재 1만 명이 주는 병력을 오히려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예, 어제 캠벨 사령관은 상원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간으로 세력을 확대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 국방부 관계자는요, 최근에 아프간에서 IS 세력이 막 생겨나는 단계고 아직은 소규모지만 아프간과 주변 지역에서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미국과 동맹국을 노리는 극단주의자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철군 시기는 유지하되 그때까지 철군 규모와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ISIL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ISIL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요?
네, 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관련 표결이 있었습니다. 테러 세력으로부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이었는데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 회원국들이 ISIL이나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들과 원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이를 어긴 개인과 기업은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ISIL 활동 지역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금지했고요. 인질 석방을 위한 몸값 지불과 정치적 타협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안은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결의안입니다.
네, ISIL이 불법 원유 판매로도 막대한 테러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나온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요, ISIL은 원유 판매를 통해서 하루에 100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네.
또 인질 몸값도 연간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유전지대를 점령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불법 원유를 터키 등 주변 지역에 있는 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야기 미국사 팝스 잉글리시가 방송됩니다. 설을 맞아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생활 한복과 새롭게 고친 한복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평소에 한복을 잘 입어보시지 못하는 젊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한복을 좀 쉽게 편하게 입어보시고 기념으로 사진 촬영도 하실 수 있는 컨셉으로 해서 지금 체험 행사 진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서는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열린 한복의 특별한 변신전 찾아가 봅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오늘은 휘트니 휴스턴의 대표곡인 I Will Always Love You,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의 가사를 해석해보고 여기에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3년 전에 타계한 휘트니 휴스턴은 살아있을 때 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 곡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rub something in. rub something in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know I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You're making me feel more embarrassed.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I thought it was funny, so I was just telling all of our friends. I'll stop rubbing it in. Sorry.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I know I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You're making me feel more embarrassed.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들먹거릴 거 없잖아. 날 아주 당황스럽게 하네. 라고 하자 제이슨이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I thought it was funny. So I was just telling all of our friends. I'll stop rubbing it in. Sorry.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ub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know I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You're making me feel more embarrassed.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I thought it was funny, so I was just telling all of our friends. I'll stop rubbing it in. Sorry.
Today's expression is rub, R-U-B, rub something in, I-N, in. Rub something in, rub something in. If someone rubs it in, it means that he or she keeps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upset, embarrassed, or make you feel even worse. 때로 짓궂은 사람을 보면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일부러 놀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즐깁니다. 그런데 세상사라는 게 돌고 도는 법이라 자기도 꼭 그렇게 당하죠. 그럴 때면 남한테 한 건 잊어버리고 금방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이렇게 상대를 놀리거나 애를 먹이기 위해 듣기 곤란한 말을 늘어놓다, 반복해서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ub something in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친구들 앞에서 넘어져서 창피해하는데 제이슨이 제가 넘어진 것에 대해 자꾸 들먹이니까 제가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라고 했죠. 바로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죠. You're making me feel worse by rubbing it in. Can you stop talking about it now? 라고 하면 그런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 기분이 더 나빠져. 그만 좀 할 수 없니?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rub something in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know I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but you don't have to rub it in. You're making me feel more embarrassed.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I thought it was funny, so I was just telling all of our friends. I'll stop rubbing it in. Sorry.
Let's review. If someone rubs it in, it means that he or she keeps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upset, embarrassed, or make you feel even worse. Rub something in. Rub something i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ood 밤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